생명체의 출현 순서. 지질학에서는 지질시대를 크게 무생시대와 유생시대로 구별합니다. 유생시대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구별됩니다. 지구의 온도가 370도 이하로 내려가서야 수증기가 응집하여 뜨거운 물로 되고, 이때에는 생물이 살 수 없었기 때문에 무생시대라고 말합니다. 지질학에서는 지구상에 식물과 동물이 나타난 순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고생대에 비로소 바다의 미생물, 척추 없는 동물, 어류, 양서류, 파충류의 순서로 나타났고, 육지에서는 양치류, 조류 등 육생식물이 전성기를 이루었다. 중생대의 육지에 송백류의 식물과 조류, 유대류 등 동물이 나타났다. 신생대에 와서야 활엽수의 식물과 포유동물들이 나타났고, 마지막에 인간이 나타났다. 창세기에는 하느님께서 천체, 식물, 동물,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무생시대, 그 다음에 불완전한 기관을 가진 원시적 생물시대, 그 다음에는 생명체들이 점진적으로 창조되어 식물이 동물보다 먼저 번식하였고, 그 다음에 포유류 등 고등동물이 나타났으며, 마지막으로 인류가 출현하였다. 구약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할 경우에는 생명체가 자연의 과정을 통해 점차 진화한다는 진화론과는 어긋납니다. 그러나 성경의 저자가 4천년 전 당시의 일반인들이 이해할 만한 정도로 구체적인 묘사를 한 것으로 여기면 굳이 과학과 충돌한다고 말할 것까지는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하느님과 비슷한 모습으로 창조되었다. 창세기 5장 3절 참조라는 구약 성경의 표현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유사성을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입니다. 또 하느님께서 피조물 전체에 대한 지배권을 인간에게 부여하신다는 뜻에서 이 표현이 사용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시편 8장 7절 참조. 신약 성경에서 이 표현은 하느님과 인간 사이가 아버지와 자녀들의 관계임을 뜻하기도 합니다. 하느님의 창조 없이 인간이 동물에서 진화되었다는 과격한 진화론에 대한 종교계의 반발은 다윈이 살아있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하느님의 개입을 인정하는 온건한 진화론은 그리스도교 내부에서도 받아들여졌습니다. 교황 비오 12세는 교황 제위 1939년에서 1958년, 1950년에 발표한 회칙에서 생물학적 진화론이 그리스도교 신앙에 모순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인간 영혼의 창조에는 하느님이 개입해야 한다고 단언했습니다. 바로 이 점이 각 인간의 독특한 개별성을 이해하는 열쇠입니다.